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면 절대 안 되지만 그냥 유머스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투사한 사람들은 지옥불 맛도 어쩌면 이길 수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네. 하도 더위를 예, 잘 익숙하게 이기니까 그러는데요. 교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귀한 일 중에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은혜 중에 진행되었고요. 또 성려되었습니다. 먼저 잠깐 우리 사진 참 아쉬운 게 이게 저 동영상으로 찍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다운로드를 잘 맞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스틸 픽처들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는 저희가 그거 쓴 것들을 그 비디오를 좀 보기를 원하지만 오늘은 아쉬운 대로 그냥 급하게 좀 그냥 편집을 해서 파워포인트로 사진 몇 컷을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다 같이 기뻐했는지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외치는 함성부터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일에 아이사야죠. 그리고 뒤에 부모님들 같이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그 준비했던 게 뭐냐면 다음 이제 사진을 보시면 그렇게 천장에 벌룬 파티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 백 오브 벌룬인데요. 이게 풍선 그 백이에요. 거기다가 풍선이 가득 있었습니다. 맨 끝에 이제 다 정리하는 그런 시간에 그거를 오픈해서 풍선이 쫙 내려왔어요. 예, 다음, 예, 보시죠. 그래서 그거를 다 준비하느라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병 성도님이, 예, 자, 아이디어 내시고 또 같이 다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풍선이 내려올 때 저렇게 다들, 예,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예, 잘 지냈고요. 모여서 식사할 때도 저희들이 좀 맛있게 잘 식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 그룹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켄켄 목사님이 잘 인도해 주신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있었던 티처들하고 또 청소년들하고 같이 찍었고요. 예, 우리 어린아이들 반입니다. 예, 그 킨더가든, 예, 그 프리스쿨러부터 이제 킨더가든 반인데 가장 열기가 뜨거웠던 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았고 부모님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했고 우리 선생님, 예, 제니 선생님이 얼마나 수고해 주셨는지요. 이게 완전히 하루 수고하면 다 지칠 그런 일인데 3일 저녁을 계속해서 이날 오후 그렇게 수고를 해주셨어요. 네. 그 다음 사진. 이게 좀 사진 퀄리티가 안 좋지만, 예,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이렇게 설명해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스토리텔링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 모여서 부모님들도 옆에서 돕고, 그러면서 공작 시간도 같이 하고, 예, 계속해서 선생님이 인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큰 아이들 1학년부터 이제 5학년 그 클래스에, 예, 아이들이 모였고요. 또 여기도 보조교사들, 공작 선생님, 그 다음에 보조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아이들 인도했던 그런 시간이고요. 네. 우리 해나 자매가, 예, 그 학생들을 달래가면서 예, 수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다 모여서 같이 셀레브레이션 했던 그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저희들이, 예, 사진을 찍었어요. 다 같이, 예, 찍었습니다. 좀 우스개 얼굴을 보이자 그랬는데 점잖게 다들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 저하고 몇 분이 퍼니 페이스를 이제 보이긴 보였는데 그러나 정말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정말 수고하셨어요. 다른 거 아니고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다들 수고하셨어요. 그게 참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찾으니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뿌린 그런 영적인 씨앗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네, 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을 그래서 좀 모십니다. 7월 중순부터 유년 주일학교가 시작되도록 준비 중인데요.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일들이 참 중요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수고하시는 그런 일이 저희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영어화부터 유치부 교실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서비스티튜트 해주실 분 그리고 유년부도 그렇게 선생님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일을 위해서 발렌티어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문의는 Person of Contact으로 조성미 선모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목자가정교회에 오늘 오후에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자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선교사님 가정이 자녀들의 새 직장과 학업 관련해서 지금 리로케이션 위해서 여행 중이신데요. 사모님은 계시고 지금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금 가 계시고 내일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잘 이제 정착하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번 금요일서부터 제가 휴가를 가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를 좀 뵙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버지니아에 사시죠. 저희 여동생 가정이 거기 있고 그래서 쭉 사시는데요. 거의 이제 90으로 더 가까우신 그런 연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좀 뵙고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기도 전도사라고. 예, 항상 저보다도 더 성도님들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성도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으시고 전화할 때마다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래서 내심 제가 참 감사도 드리고 또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 또 싫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뵙고 그러고 예, 오려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제가 금요일 날 떠나는데 아마 가장 더운 그 피크는 저도 여기서 우리 투산에서 같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더위가 수그러들지 않는 그런 날씨를 우리가 보내실 텐데 참 건강 잘 지키시길 부탁드리고요. 계속 물 마셔야 합니다. 오늘도 혹시나 물이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냉장고에 아주 시원한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바를 워러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마시면서 이렇게 지내시고 요번 주 다음 주도 계속 그렇게 계속 디하이드레이트 예. 그래서 조심하시고 우리가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 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아멘.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방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사진을 보셨지만 교회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쏟는 그 이유를 오늘 좀 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왜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뭔지,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귀하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잘 마음에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교회가 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는 그 일 반면에 세상도 아이들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볼까? 아이들을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로마 시대 사람들의 생각에서 우리가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요, 아이들은 아버지 손에 아이들의 목숨이 달려 있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사회 법이었어요. 그 자녀의 생사를 아버지가 주장하는 것이 그 로마 사회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살릴지 죽일지도 아버지한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자녀는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기 아버지가 아이에게 목숨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있게 한 것이고, 그래서 자녀 생명도 부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로마 사회의 그런 분위기는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 나는 누군가라는 걸 생각할 때 아는 길은 딱 하나였어요. 오로지 자기 아버지를 보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도 모든 것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고 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상의 자식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식도 자기가 누군가 하는 것을 볼 때 자기 아버지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요, 사회가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어떤 지위, 그런 것들을 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사람의 가족이었어요.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또 명예, 지위가 그냥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로마 사회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사람은 자신의 운명,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은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하고 났다는 운명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런 로마의 운명론적인 생각은 그런데 고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는 사회의 모습이 있어요. 오래되지도 않은 일인데 한 1, 2년 전에 어떤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고급 관료의 관료층 자녀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큰 무리를 빚었습니다. 내 부모가 리더인데 이 사회에 높은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도 실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실력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 아래서 태어나는 거 하는 것도 실력이야 이래가지고 막 싸웠어요. 다른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미쳤구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사람들의 마음 깊이 잘못된 그런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거슬러 가면 로마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미국 사회에도 비슷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주 하이 클래스 같은 그런 경우에 그런 생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문이 이렇고 이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모든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하이 소사이어티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로마 시대에는 자기 아버지가 절대 권위자죠. 그래서 자식이 어떤 사람인가 결정했다고 하면 현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세상의 구조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하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 그 답을 지금 세상의 세속적인 생각은 다른 사람 또는 사회의 구조가 그 사람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걸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 나는 누군가 하는 이 질문은요, 언제나 있어 왔던 그런 질문이죠.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은 이제 다 지나가셨겠지만 우리 젊은 그런 세대 속에서는 나는 누구지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덴티티의 문제죠. 그 질문은 언제나 있어 왔지만 요즘처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혼란스러운 때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혼란스러워요. 나는 누군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심각하기까지 한 그런 일 중에 하나, 우습기도 하고 심각하기도 하고 하는 게 외계인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UFO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갑자기 많이 나오죠. 뭐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참 우습기까지 한 그런 일이지만은요, 외계인이 막 등장하니까 사람의 정체는 외계인으로 인해서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외계인이 사람 문명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렇다면 사람은 외계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러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아이들에게는요, 한 가지 더 혼란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외계인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왜 이런 일에 사회는 더욱더 혼란한 분위기가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혼란을 막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아직 잘 세우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는 서로, 우리는 아무도 우리 자신을 몰라,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틈타서 커다란 사회 구조와 세력이 사람들을 전체 어떤 커다란 그룹으로, 그룹 속에서 끌고 가버리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잘 가지고 살아야 하는 때에 저들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골몰했던 그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그랬는데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톨스토이입니다. 레프 톨스토이라고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한 사람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20대에 철학하고 법학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아주 하이 클래스 소사이어티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집안 배경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지내면서 뭐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서로 간에 주고받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는 거를 스스로들 좋아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대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이 뭐냐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을 서로 간에 이렇게 많이 나눴는데 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질문만 하면 다들 그냥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질문이네. 그러고 지내는 가운데 이 톨스토이가 어느 날 시골에 휴양차 갔습니다. 그곳에 지내는 동안에 한 부부를 만났어요. 아주 시골에, 아주 깊은 시골에 부부였어요. 근데 그 부부하고 같이 뭐 그냥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 톨스토이가 조금 아주 거만스러운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도 답을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답을 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질문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 질문에 답을 할 리가 없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뭐 못 배우고 이렇게 시골의 사람들이 뭘 알아? 함부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도 분명하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인생이 뭔지, 인생의 출발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도 분명하게 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너무도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짐작하셨겠지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알고 생활하니까 분명하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인생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너무도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톨스토이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게 톨스토이의 젊은 날의 배경입니다. 굉장히 많이 안 되고 생각했는데 가장 궁극적인 그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인생이 뭔가? 우리는 어려운 질문 같은데 너무도 간단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혼란스러운 문제가 될지 몰라도요. 나는 누군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너무도 분명해요. 그래서 존 켈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에요. 존 뭐 깔뱅이라고도 그렇죠, 이름을. 존 켈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수록 사람은 자신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를 더욱더 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하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더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무리 찾아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굉장히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시편의 이 말씀은요, 저자가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우리 13절부터 읽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3절에 주님께서 내 장기를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맞추셨던 것 같이 최초의 사람만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각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과 같은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생명을 하나님이 지어가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생기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도 놀라운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함부로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가운데 지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도 놀라운 겁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짜 맞췄다는 그런 얘기는 이 태피스트리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공교하게 수를 놓는 커다란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장막처럼 그렇게 빚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세하게 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주신 것이 오묘하고 너무도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와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이 지어서 사람으로 이렇게 아주 못해서부터 지어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뭐 행하는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해볼 때 너무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은 놀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 붙들고 유지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손도 들고 내리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내부의 장기들 같은 경우에 내부의 기관들 같은 거 우리가 컨트롤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너무도 놀랍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와 능력이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보호해주기도 한다는 그 사실 앞에 다윗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로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누가 모든 사물을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게 하고 느낄 수도 있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보호해 주십니까? 바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복잡한 어떤 생명공학이나 무슨 과학 지식을 동원해서 사람 신체의 놀람을 말할 수도 없고요. 말하지 않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해보시도록요. 자,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 지금 심장이 움직이고 있나요? 심장이 뛰고 있나요? 안 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심장이 운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지금. 만약에 심장이 멈추어 버린 채 아무런 뭐 CPR이나 어떤 그런 도움 없다면 얼마나 살 것 같으세요? 사람이 심장이 멈춘 상태로 몇 분도 못 버틴다 그래요. 그런데 심장은 사람이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듯이 심장을 움직이지 못해요. 심장은 알아서 움직여요. 그런데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각 사람, 그 많은 사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프리저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심장 박동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요.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매 순간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장아, 너 쉬면 안 돼. 심장아, 뛰어라. 심장 박동아, 너 뛰고 있니? 잘 때도 갑자기, 아니야, 나는 잘 수가 없어. 심장아, 뛰어라. 뛰어라. 뛰어야 돼. 24시간 내내 그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다.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로 인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운전하다가 심장 뛰고 있나? 심장아! 이게 가능하지 않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만 아니고 우리 지금 편하게 호흡하시죠. 호흡하십니다. 뭐 마스크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게 심폐를 하잖아요. 폐가 움직여요. 그런데 폐가 움직이는데 그 폐를 들었다 놨다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게 횡경막이라는 게 있죠. 다이아프라임이 있습니다. 횡경막이 수축해주고 또 이렇게 이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폐가 넓어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숨을 내쉴 때 들이마실 때 그게 잘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 횡경막을 생각하면서 자 늘어나라 줄어들어라 늘어나라 줄어들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간다는 것 같은데 몸이 움직이는 건 너무도 정밀합니다. 그리고 그 정밀한 것을 사람은 못해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involuntary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뭔가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인 그런 머슬이 움직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못하는 건데 누가 컨트롤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다윗이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의학적인 그런 뭐 지식이 얼만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 모든 디자인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또 하나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갖추어진다는 그 말은 아주 정교하게 수를 놓은 태피스리나 그런 스티치 같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정교하게 자수를 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언제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세요? 갖추어지기도 전에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요, 이 태중의 아기가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는 생명이 아니고 태어나야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것 가지고 서로 간에 많은 그런 그 충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요. 이렇게 잘 공교하게 연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 형체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존재를 사람으로 아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놀랐던 어떤 그런 인터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좀 몇 주 전에 어떤 그 페미니스틱 무브먼트에 굉장히 이렇게 액티비스트 같은 그런 여자분인데 젊은 여자예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는 자기는 생각할 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럼 뭐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뱃속에 있는 거는 패러사이트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가 어떻게 기생충이냐고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 몸인데 내 몸속에 이런 혹 같은 게 있고 내 모든 먹는 나의 뉴트리언트 같은 거를 이 속에 있는 혹이 빨아들여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게 기생충이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사람이 정말 사람다울 수 있는 겁니다. 너무도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또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주는 그와 같은 우리의 거룩한 책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형질이 갖춰지기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16절에 후반에 보면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놀랍죠. 나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컨트롤하고 정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책에 그들이 행한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악간에 행했던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은 뭔가 어떤 그 free will이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선한 것을 결정하고 악한 것을 택하기도 해요. 모든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지를 주지만 또한 동시에 그 의지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너무도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인생이 누군가,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진리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도 점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횟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정체성 위기라는 것을 아이들이 많이 겪는 나이가 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정체성 혼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누구에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와 같은 순간에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혼란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이 큽니다. 우리 주변에도 돌아보시면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나 이제 나의 어떤 그런 성을 바꿔버릴래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지 몰라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벌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또 학교 교육에서는 지금 미 전국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스쿨 보드 멤버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막 아주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쿨 보드 멤버들은 아이들한테 어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이론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몇 달 전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Critical Race Theory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RT. 그거를 이제는 학교 교과서에 집어넣어가지고 가르치려고 해요. 아이들을. 그게 그냥 대학교 캠퍼스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런 거를 자꾸만 여러분들은 자꾸만 뭐 레이스를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는 거가 죄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피부 색깔에 따라서 잘했고 잘못하고 당신들이 어떻게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느냐.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그런 걸 배우게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요. 뭐 버지니아건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다 난리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게 그냥 뭐 일부분에서만 얘기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그런 사람들은 특히 뭐 어떤 그런 former president 같은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대수라고 그런 거 가지고 크게 문제거리로 삼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아주 무책임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거 꼭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런 모든 정체성 혼란을 만들려고 하는 이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이런 어두운 그런 일들이 그 힘을 잃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될 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자신의 정체를 발견할 때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개인의 소중함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어두운 세력의 일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존재, 사람이 누군가 하는 정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단의 일을 막으시고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있도록 하셨죠. 생명 있게 하고 또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서 발견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이 거룩하고 복된 가치를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